주님께 상고하실 말씀 마태복음 10장 29절부터 31절 그리고 시편 119편 89절부터 91절 두 군데를 찾아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부터 31절 그리고 시편 119편 89절부터 91절 두 군데를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부터 31절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하겠습니다.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시편 119편 89절부터 91절 구약성경 892쪽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말씀이 영원히 하늘에 굳게 섰사오며 주의 성실하심은 대대에 이르나이다. 주께서 땅을 세우셨으므로 땅이 항상 있사오니 천지가 주의 규례대로 오늘까지 있음은 만물이 주의 종이 된 영곤이이다. 신앙고백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5장 1절부터 3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주보에도 나와 있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 읽겠습니다. 제5장 섭리 1. 만물의 위대한 창조자 하나님께서는 모든 피조물들과 그들의 언행심사를 보존하시고 감독하시고 처리하시고 통치하시되 가장 큰 것으로부터 가장 작은 것에 이르기까지 그렇게 하시며 그의 가장 지혜롭고 거룩한 섭리에 의하여 그의 무한 예지와 그 자신의 의지에 자유롭고 불변하는 결정을 따라서 하신다. 이로써 그의 지혜, 능력, 공의, 선하심 그리고 자비와 영광을 찬미케 하신다. 2. 제1 원인 되시는 하나님의 예지와 작정에 따라 모든 일들이 변함이나 틀림없이 일어난다. 그렇지만 동일한 섭리에 의해서 하나님은 제2원인들의 성질에 따라 그 모든 일들이 필연적으로 자유롭게 또는 우발적으로 일어나도록 작정해 두셨다. 3. 하나님은 그의 일반적 섭리에서는 여러 수단들을 사용하신다. 그렇지만 그는 그 수단들 없이 그것들의 초월 그리고 역행하여서도 그의 기쁘신 뜻대로 자유롭게 역사하신다. 신자들의 삶 가운데 계획한 바 없이 그래서 확률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거의 없는 그런 일들이 마치 짜맞춘 것처럼 묘하게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될 때 때로는 기도를 해도 하나님께서 기도를 응답해 주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때 혹은 개인적인 비극과 질병 또 사건과 사고 등 우리 인간으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때 보편적으로 그런 일들을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뭐 그렇게 되어진 것은 하나님의 섭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 이제 이 말은 좋은 일이나 나쁜 일이나 신자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뜻 밖에서는 결코 일어날 수 없다라고 하는 믿음에서 나온 일종의 이제 신앙 고백이라 할 수 있겠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라는 그 말은 모든 일들은 다 하나님의 계획과 뜻 가운데 일어나는 것이지 하나님의 계획과 뜻 밖에서 일어나는 일은 하나도 없다 하는 것을 나타내는 신앙 고백입니다. 기쁘고 즐거운 일이 일어났을 때는 물론이거니와 특별히 어렵고 힘든 일이 일어났을 때 끝까지 우리가 주님을 믿고 신뢰하기 위해서는 이런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많은 신자들이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이해가 피상적이고 또 왜곡되어 있어서 인간으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이 밀어닥칠 때 이런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믿음이 견고치 못해서 하루아침에 그 믿음이 허물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섭리에 대한 잘못된 이해로 인해서 운명주의자처럼, 운명론주의자처럼, 숙명론자처럼 그저 자신에게 주어진 일들은 그냥 감내하는 것이 그것이 정당한 것이라 생각하는 그런 일도 일어나는 것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몰이해 혹은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서 나타나는 그런 현상들이라 할 수 있겠지요. 이런 면에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인지를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우선 우리가 이 주제를 다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인지 그 간단한 그 정의 정도는 우리가 알아야 되겠지요.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무엇에 대해서 살펴봤습니까? 4장의 내용이 뭐지요? 4장의 주제는 창조지요. 창조에 대해서 우리가 이미 살펴봤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무로부터 이 세상 모든 만물을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만들어 놓고 지어만 놓고 아무 일도 하지 않는, 다시 말해서 관리하지 않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조선업을 하는 사람이 배를 잘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그 배를 선조한테 인양해 버리고 그 다음에는 그 배가 뭐 어디로 가든 말든 그것과 상관없이 그저 내가 이제 배를 잘 만들어서 주면 되었다라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세상 천지 만물을 만들어 놓으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손을 떼시고 뒷짐지고 계시는 그런 분으로 이해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이해하는 것을 가리켜서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이를 가리켜서 이실론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만들어 놓으시기는 했는데 그 천지 만물이 역사하고 그 만물이 여러 가지 방향대로 흘러가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터치를 하지 않는 그런 이론을 가리켜서 이실론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이실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이 세상이 독자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원리와 힘과 에너지를 거기다가 심어 놓으셨다라고 주장합니다. 이렇게 되면 외부로부터 어떤 도움도 필요 없고 외부로부터 무슨 계시가 주어질 필요도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세상이라고 하는 이 세상 안에 모든 그 방향을 설정하고 목표로 향해 갈 수 있는 힘과 능력, 이 모든 것들이 이 세상 안에 다 담겨 있다라고 하면 이 세상 바깥에서 계시도 주어질 필요가 없고 이 세상 바깥에서 개입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필요가 없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이실론자들은 이 세상은 운행될 수 있는 재원을 이미 다 가지고 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과연 그런가? 성경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긴 했지만 창조한 이후에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지 말든지 내버려 뒀다라고 하는 이런 이실론자들의 주장에 대해서 반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이 세상을 물끄러미 쳐다만 보는 그저 갈 때까지 어디까지 가는지 한번 두고 보자라는 그런 심사로 세상을 바라보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창조와 그 다음에 섭리를 이 구분하는 이런 이실론자들의 반대에 대비해서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만물을 보존하시고 통치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해 놓고 그냥 두고 보지 않는다는 거지요. 그것이 제대로 갈 길을 갈 수 있도록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개입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를 가리켜서 흔히 점진적인 창조라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점진적인 창조. 뭐 어떤 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부모가 아이를 낳는 것, 이런 행위를 가리켜서 점진적인 창조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창조된 피조물이라고 하는 것은 창조되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되고 창조된 피조물이 유지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죠? 그런데 유지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피조물 자체에 있지 않기 때문에 이 피조물을 보존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이 피조세계에 임해야 그 피조물이 존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유지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창조가 결국은 모든 사물이 존재하라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명령에서 창조되었던 것처럼 모든 피조물이 계속 존재하는 것도 하나님의 의지와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된다라고 해서 흔히 이 섭리를 점진적 창조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창조와 구분되지 않다는 것이지요. 예, 무관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창조와 매우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이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섭리를 점진적인 창조라 이렇게 부른다는 것입니다. 혹은 또 계속적인 창조라 이렇게 부르기도 해요. 아까도 제가 예를 들었지만 마치 부모가 자녀를 낳는 것 이런 것들을 가리켜서 계속적인 창조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이처럼 이제 창조와 섭리가 매우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도 우리가 물론 강조를 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이 창조와 섭리는 엄격한 면에서도 다르기도 하지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하셨을 때는 모든 것들이 다 독특한 면에서 새로운 것들이었습니다. 그렇지요? 다 새로운 것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보존에는 새로운 것이라고는 없습니다. 이미 있었던 것이 계속 그 계승해서 그 존재가 다른 존재에서 되찾게 되는 것이죠. 그죠? 부모가 죽으면 그 다음에 그 자녀가 그 다음에 자녀가 죽으면 그 자녀의 자녀가 해서 계속해서 대체되는 것이지 새로운 어떤 존재가 태어나는 것은 엄격한 면에서 새로운 어떤 존재가 만들어지는 것은 아니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면에서 이 창조 그 다음에 이 섭리를 상당히 이제 가까운 어떤 구분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반대하는 그런 차원에서 이 창조와 섭리의 그 연관관계를 매우 밀접하게 보아야 될 필요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창조와 섭리를 또 완전히 구분하는 것을 무시해서도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같은 것으로 이야기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창조와 섭리를 구분하게 되면 범신론에 빠지게 됩니다. 범신론이 뭡니까? 범신론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하면 하나님과 세상의 근본적인 차원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도 하나님일 수 있다는 것이지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과 세상을 동일한 것으로 보거나 혹은 동일한 존재의 두 부분으로 보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세상이 동일한 존재의 두 부분이라는 거예요. 세상이 하나님일 수도 있고 또 하나님이 하나님일 수도 있는 곧 하나님이 세상이고 세상이 곧 하나님이라고 보거나 혹은 세상과 하나님을 신의 두 단면으로 보는 이런 것을 가리켜서 범신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 하나님이 이 세상의 본질이 되고 말지요. 그렇지요? 하나님과 세상이 구분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이 세상의 본질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불교 아닙니까? 인간도 뭐가 되는 거예요? 부처가 되는 것입니다. 인간도 신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하나님과 세상 사이가 아무런 차이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과 세상의 차이를 가볍게 여기거나 부인하는 것은 하나님을 피조물의 위치로 끌어내리거나 혹은 피조물의 위치에 있는 것을 하나님의 위치로 끌어올리는 이런 잘못을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되면 하나님과 세상이 동일하다 이렇게 보게 되어지면 이 세상 모든 일들의 책임도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세상의 본질이 하나님이라고 하면 이 세상에서 잘못되는 그런 일의 책임도 하나님께로 돌아가 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창조와 섭리를 구분하면서도 또 연결성을 함께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이후에 역사 속에 개입하셔서 이 세계를 유지하시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이 세상을 주관해 가십니다. 이것이 바로 섭리교리죠. 하나님께서는 만사를 주무꾸구식으로 되는 대로 행하지 아니하시고 먼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작정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작정에 대해서 살펴봤죠. 그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작정하신 바를 이제 외부적으로 드러내시는데 그 드러내시는 형태가 뭐냐 하면 창조로 드러나고 그 다음에 섭리로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작정은 하나님의 내적인 사역이라 할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창조와 섭리는 하나님의 외적인 사역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작정과 섭리는 구별이 된다고 할 수 있겠지요. 하나님께서는 앞으로 일어날 모든 일들을 미리 다 정하셨는데, 결국은 섭리라고 하는 것은 그 정하신 바를 외부적으로 드러내는 그런 행위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결국 섭리라고 하는 이것은 말씀으로 창조된 만물을 보존하시고, 또 그들의 운동과 그들의 행위, 이 모든 것들, 그들의 감정, 이런 모든 것들을 다스리시고, 이 모든 일들을 자신이 정하신 목적에 따라서 이끌어 가시는 이런 하나님의 지속적인 활동을 가리켜서 섭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섭리를 설명하기 위해서 조직신학자들이 세 가지로 설명을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보존 혹은 유지라 그래요. 창조된 것을 보존하고 유지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첫 번째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제2원인과의 협동 혹은 협력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2원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이외의 다른 피조물을 가리켜서 제2원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인간일 수도 있고 자연 법칙일 수도 있고, 그것이 바로 제2원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섭리하실 때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대로 모든 일들을 행하시는데 제2원인과 함께 어떤 일들을 행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연법칙이라든지 인간의 자유의지라든지 이런 것들과 함께 엮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어떤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통치라고 하는 것입니다. 통치. 이제 이거 이 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제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이제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하나의 어떤 정의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 보존이 뭐냐라고 하는 것이지요. 보존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해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을 계속해서 유지하게 하시는 것을 가리킨다고 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냥 단순히 그 본질이 계속되도록 하실 뿐만 아니라 그 본질이 계속될 수 있는 힘과 능력 이런 것들을 공급하시는 것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가만 그냥 두고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거기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것이지요. 예를 들어서 햇빛을 하나님께서 비춰주시고 그 다음에 비를 내려주시는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행하시는 것들을 가리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바대로 모든 피조물들은 스스로 존재하고 활동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없습니다. 인간이라는 존재 자체가 이미 존재할 때부터 전폭적으로 하나님에 의해서 존재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존재된 인간이 계속해서 존재할 수 있는 힘과 능력도 인간에게 없다는 것이지요. 쉬운 예를 들어서 엄마 뱃속에서 태어난 이 어린아이 존재하게 되었지요. 그런데 존재하게 된 그 순간부터 그냥 스스로 알아서 존재합니까? 그렇지 않지요. 그 아이에게 젖을 주고 물을 주고 산소를 공급해 줘야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죠. 이 세상 모든 피조물들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피조물들의 존재와 활동을 하나님께서 주장하고 계시는데 이것들을 그냥 하나님께서 거두어 가버리시면 모든 피조물들은 일시에 어떻게 됩니까? 다 소멸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지요. 이를 가리켜서 흔히 뭐 일반 은총이라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계절에 따라서 기후가 바뀌기도 하고, 그 다음에 지구가 공전하고 자전하기도 하고, 모든 식물들이 자라나기도 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은총의 산물이요. 이 우주 만물은 이런 하나님의 보존적 행위에 의해서 유지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어디에 나타나는가 하면 노아 언약에 나타나지요. 노아 언약. 제가 지난주에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 할 때 설명을 했는데요. 하나님께서 이 천지 만물을 심판할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창세기 6장 5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사람의 죄악이 세상의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했기 때문이라 그랬습니다. 세상에 악이 꽉 차 있고 그 다음에 사람의 생각이 항상 악하기 때문에 이 세상을 홍수로 심판할 수밖에 없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8장 21절을 보면 이제 홍수로 심판을 다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노아가 이제 방주에서 나와서 처음 제사를 드리죠. 제사를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받으셨는데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받으시고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인하여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에 계획하는 바가 어리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처럼 모든 생물을 멸하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마음에 계획하는 바가 어리서부터 악하다 그랬지요. 그렇지요? 홍수로 심판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였습니까? 그 마음의 생각이 항상 악하기 때문이라 그랬지요. 그런데 홍수로 싹 인류를 다 심판해버리는데 그리고 난 다음에도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사람의 마음의 생각이 어릴 때부터 악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사람의 마음의 생각이 어릴 때부터 악하다라는 이 말은 어떻게 번역할 수 있는가 하면 사람의 마음의 생각이 어릴 때부터 악할지라도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의 마음의 생각이 어릴 때부터 악할지라도 심판하지 않겠다라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홍수 심판으로도 치유될 수 없는 인간의 그 죄성이 극복되지 않은 상태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제 또다시 물로 인간을 심판하는 그런 일들은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런 뜻인 것이죠. 그 왜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런 약속을 하셨는가? 우리가 잘 아는 바대로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실 것에 대해서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되었습니까? 인간은 계속해서 악해져 갔습니다. 그런데 이 악한 인간을 만약에 홍수로 심판을 해버리고 버리면 어떻게 돼요? 구원의 가능성이 차단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노아라고 하는 이 사람에게 특별하게 은총을 베푸셔서 그 씨앗을 완전히 멸하지 아니하시고 남겨놓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피조물도 마찬가지였죠. 결국 하나님께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셨는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구원의 복음을 증거하시고 그리고 주님께서 이 세상 모든 인간들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 승천하시고 그 다음에 이 세상에 다시 오실 때까지 모든 사람들에게 이 구원의 은혜를 증가하기 위해서 일정 기간 동안 인간의 죄됨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죄가 가득 참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이 계속 유지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베푸셨는데 그 은혜가 바로 노아 언약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쓰나미를 우리가 경험했지만 직접적으로는 아니지만 이런 일들을 통해서 수만 명이 죽기도 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사실이지만 그러나 이런 일들을 통해서 인간 세계가 완전히 멸망당하는 그런 일들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죄악이 관영하고 소돔과 고모라보다 더 음란하고 2000년보다 더 악해져가는 이런 세상 가운데 있지만 그런 하나님께서 왜 하나님께서 계속 이 세상을 보존시켜 두시는가? 그것은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기 위함이지요.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 얻도록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지금도 보존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보존이에요. 보존. 이런 모든 은혜를 우리가 지금도 누리고 있는 것이지요. 악인이나 선인이나 할 것 없이 지금 이런 은혜를 받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이것이 은혜인지를 모르지요. 이 세상 만물의 제일 원인은 하나님입니다. 그러므로 존재의 시작뿐만 아니라 그 존재의 계속 또는 존재가 활동하는 그 활동의 연장 이런 모든 것들도 하나님에 의존되어 있는 것입니다. 창조도 하나님에 의존되어 있지만 그 다음에 그 창조된 존재가 계속해서 유지 활동하는 것도 하나님에게 의존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창조만 하나님께 의존되어 있고 그 다음에는 알아서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우리가 구원받고 난 다음의 삶에도 다 적용되는 원리예요. 우리가 중생하게 되었지요? 새로 태어났지요? 그 다음에는 알아서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닙니다.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 의존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세상의 어떤 피조물 중에 존재는 물론이죠. 존재하게 된 것도 하나님에서 존재하게 되었지요. 그런데 유지 활동되는 것도 만약에 하나님에 의해서 유지되고 활동되는 그런 피조물이 만약에 이 세상에 하나 있다라고 하면 그 피조물은 피조물이 아닌 신입니다. 만약에 그런 피조물이 있다고 하면 하나님에 의존되어 있지 않은 그런 피조물이 있다고 하면 그것은 피조물이 아니에요. 그것은 신입니다. 이 세상에 그 어떤 피조물도 하나님에 의해서 지어진 것,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되지 아니한 것이 하나도 없고 그 다음에 이 세상에 그 어떤 피조물도 하나님에 의해서 유지되고 활동되지 아니하는 피조물이 없다는 것이지요.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의 도움을 필요로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아는 신자라고 하면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숨쉬는 것, 내가 물을 먹는 것, 눈을 깜빡이는 것 이거 하나까지 하나님께 의존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므로 우리 마음에 큰 감사가 넘쳐나게 되는 것이지요. 화성교회 있을 때 한 성도님이 있었는데 그 남자 성도님이 어디를 갔다 와가지고 한쪽 눈꺼풀이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그러니까 마음대로 안 되는 거니까 감고 싶어도 감아지지가 않아요. 이게 반쯤 이렇게 떠져 있는 것입니다.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MRI를 찍고 막 돈을 수백만 원을 썼습니다. 왜? 만약에 이 눈꺼풀이 내려가지 않고 반쯤 떠 있으면 이 눈이 어떻게 돼요? 눈이 상하고 맙니다. 눈물샘이 눈물을 뿌려주고 이렇게 닦아줘야 되는데 이게 그냥 열려져 있으니까 이게 상하고 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상당 기간 동안 고생하는 것들을 제가 바라보면서 야 이거 우리가 그냥 알아서 이렇게 눈이 한번 깜빡하고 깜빡하고 이렇게 되는 것도 이거 정말 하나님이 큰 은혜다는 것을 제가 깨달은 적이 있습니다. 시편 기자가 시편 119편 89절부터 91절 우리가 읽었지만 이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호와여 주의 말씀이 영원히 하늘에 굳게 섰사오며 주의 성실하심은 대대에 이르나이다. 주께서 땅을 세우셨으므로 땅이 항상 있사오니 천지가 주의 규례대로 오늘까지 있음은 만물이 주의 종이 된 영광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천지가 지금까지 태초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지어진 그런 상태로 계속해서 유지되고 있는 이 사실은 만물이 주의 종이 된 연고이기 때문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신비한지요. 섭리의 두 번째 요소는 앞서 말씀드렸죠. 만물의 제2원인과의 협력 혹은 협동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목적을 이루어 나아가실 때 그가 창조하신 피조물들의 작용 원리 혹은 자연 법칙 혹은 인간의 자유의지 이런 활동들을 부정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피조물들을 감동하셔서 그 피조물들이 가지고 있는 속성에 맞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예정에 대해서도 살펴봤지요. 오늘도 이 주제와 관련될 수가 있겠는데요.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실 때 인간이 가지고 있는 자유의지나 또 하나님께서 이 세상 만물을 운행하시는 일반 원칙 이런 것들을 완전히 거부하고 어떤 일들을 행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연한 일이나 우리가 볼 때는 그리고 기적이라든지 이런 일들을 때로 행하긴 하시지만 하나님께서 보편적으로는 만물의 속성을 그대로 이용하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자연 세력을 단순히 유지하거나 또 피조물 자체에 의해서 결정되는 기계적이고 일반적인 작용에다가 내어 맡기는 그런 분도 아니시다는 것입니다. 피조물에게 행동할 수 있는 기능과 능력을 부여하고 유지시킴으로써 피조물이 어떤 행동을 유발하거나 어떤 결과를 산출하게 하시는 이런 제1원인이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또한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인간이 전적인 어떤 자유의지를 가지고 일을 하시는데 그러나 전적인 자유의지를 가지고 일을 하실 때 하나님께서 그 안에 개입하신다는 것이지요. 물론 그 사실을 인간이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읽었던 이 5장 2절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5장 2절에 제1원인 되시는 하나님의 예지와 작정에 따라 모든 일들이 변함이나 틀림이 없이 일어난다. 그렇지만 동일한 섭리에 의해서 하나님은 제2원인들의 성질에 따라 그 모든 일들이 필연적으로 자유롭게 또는 우발적으로 일어나도록 작정해 두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심어놓으신 본성이나 자유의지, 그 다음에 자연 만물의 법칙, 이런 원리들을 100% 살려놓으시고 그러면서도 그런 일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알 수 없는 방법으로 개입하셔서 하나님께서 목적하시는 바대로 이 만물을 주장해 나가신다라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원리들을 이해하기 위해서 무엇을 알아야 되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때로는 도구로 사용하시지만 예를 들어서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도 도구로 사용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가룟유다라고 하는 그런 존재를 통해서 어떤 일들을 행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것들을 마치 무슨 그 나무꾼이 나무를 할 때 도끼 한자로 빌려다 쓰는 것처럼 그런 정도로 우리를 수단으로 사용하시는 그런 분은 아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인간은 전적인 수동적인 상태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도끼는 그냥 전적인 수동적인 상태에 있죠. 그래서 도끼를 들어서 쓰는 그 사람에 의해서 일이 결정되고 맙니다. 마치 그런 것처럼 인간의 어떤 자유의지, 인간의 어떤 활동 이런 것들이 완전히 무시된 수동적인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도구로만 사용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제2원인인 인간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만물 법칙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원리를 설명하는 구절이 빌립보서 2장 12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인용을 했는데요. 한번 다시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부터 13절 말씀. 빌립보서 2장 12절부터 13절 320쪽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자, 이 말씀을 보시면 이 구원을 이루는 주체가 누굽니까? 빌립보 교인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입니까? 12절 말씀을 보시면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나 또 없을 때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랬으니까 12절 말씀을 보면 구원의 주체가 누구예요? 빌립보 교인들이죠. 이 문맥을 보면. 그런데 13절을 보면 또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라고 해서 13절을 또 보면 구원을 이루어가는 일이 전적으로 빌립보 교인들만의 힘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1장 6절을 한번 보실까요? 1장 6절. 1장 6절에 보면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한다 그랬습니다.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그러면 시작은 하나님이 하시고 그 다음에 그것에 대해서 소원하고 그 일을 행하는 그런 일들은 그러면 인간에게 맡겨놓으셨는가? 그 일은 인간에게 미루셨는가? 우리는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그렇지 않다라고 대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신자에게 원함과 그 다음에 아울러서 원한대로 행하게 하시는 은혜를 또 베푸시는 거예요. 시작만 해놓고 내가 이제 시작해놨으니까 이제 네가 알아서 해라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또 원하게 하시고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은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되 원함과 행함을 함께 이루어 가시는 것이지요. 이런 면에서 이루어 가라라는 이 명령은 우리 자신이 행해야 될 인간의 일이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대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일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이런 원리에 대해서 존 머레이라고 하는 신학자가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하나님이 일하신다고 해서 우리가 일하지 않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일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 것도 아니다.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일하실 때 우리가 일하지 않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일할 때 하나님이 일하지 않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50% 하나님이 일하고 그 나머지 50%를 또 우리가 일하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뭐냐? 어떻게 설명했는가? 우리가 일할 때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일할 때 우리가 일하신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참 이게 물론 이거는 신비요. 묘한 일입니다. 이런 원리를 우리가 이해한다고 하면 기도만 해놓고 그 다음에 내가 물리적으로 행해야 될 일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것처럼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지 않겠지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또 이런 일을 우리가 이해한다고 하면 100% 자기가 일을 해놓고도 우리가 어떻게 고백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라고 또 고백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인간이 가지고 있는 소원과 의지 이런 것들을 발동시켜서 전적으로 인간이 행하는, 인간이 이루어나가는 그런 일처럼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는 하나님이 그 속에 개입하셨는가에 대한 여지를 도무지 찾아볼 수 없는 그저 인간이 열심히 일해서 어떤 일을 하는 그래서 그 결과를 달성하는 그런 것처럼 보이는데 그러나 정작 신자 자신은 그 일을 행한 다음에 또 그 일을 행할 때 뭐라고 고백하는가? 이것은 하나님이 힘주셔서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요 하나님께서 힘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루어낼 수밖에 없었다라고 고백하게 되는 그런 고백을 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제2원인이라 할 수 있는 인간, 인간이 가지고 있는 속성 이런 것들을 그 고유한 방식대로 행하도록 하시는 그래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떤 삶의 원리나 그 다음에 자유의지나 이성이나 이런 것들을 전혀 터치하지 않으면서도 그러나 100% 하나님의 뜻을 그 가운데 심어서 그 뜻을 이루어가게 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소원을 가지고 행하게 하신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이런 원리를 100% 살려놓으신 채로 섭리하신다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2원인과의 협력 혹은 협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섭리해 나가실 때 우리는 아무 일을 하지 않아도 그냥 알아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해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지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운명론주의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운명론주의자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숙명론주의자가 될 수 없는 거예요. 기도만 해놓고 기도 안 해도, 송부 안 해도 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절대로 그럴 수가 없지요. 이런 원리를 우리가 안다고 하면. 섭리의 세 번째 요소는 통치입니다. 통치. 이 통치라고 하는 것은 뭐냐? 모든 육체적인 정신적인 행동 또는 모든 운동과 생각 및 그 효과를 그 목표를 향해서 인도해서 그의 목적, 즉 하나님의 목적에 상응하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도록 만드시는 하나님의 일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지성적인 피조물이든 아니면 지성이 없는 무생물이든 혹은 그 피조물이 의식을 하든 의식을 하지 않든 혹은 하나님의 계획을 알든 모르든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그 계획대로 행하려고 하든 그 계획과 반대되는 어떤 일을 행하려고 하든 그것과 관계없이 모든 것들을 결국 하나님이 정하신 목적대로 이루어가시는 행위를 가리켜서 하나님의 통치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를 하나 들면 복음서를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잡으려고 했지요.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했을 때 유월절 명절은 피하려고 했습니다. 유월절은 피하려고 한 것이지요. 왜냐? 유월절에는 백성들이 많이 모여들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신들이 원하는 일들을 할 수 없지요. 평소 예수님과 논쟁을 벌이면서 예수님을 잡아가고 싶었지만 백성들 때문에 잡지를 못했거든요. 그래서 유월절은 피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결국 상황을 보면 어떻게 되고 말아요? 예수님께서 유월절날 잡히시게 되고 결국 죽임을 당하시고 마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런 인간들의 어떤 계획과 의지, 생각 이런 것들과 관계없이 결국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마는 것이지요. 이것이 하나님의 통치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하나님의 섭리의 대상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할 수 있겠죠. 무엇이 하나님의 섭리의 대상일까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죠. 이 세상 모든 존재가 하나님에 의해서 존재하게 되었다 그랬죠. 그렇다고 하면 섭리의 대상도 무엇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 천지, 우주, 만물, 하나님의 섭리의 대상에 제외될 수 있는 그런 것은 하나도 없다라고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조금 이제 이것을 나누기 위해서 구분짓기 위해서 흔히 이제 일반 섭리 혹은 특별 섭리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일반 섭리라고 하는 것은 그냥 피조물 전체를 다스리는 그런 행위를 가리켜서 일반 섭리라고 이야기를 하고 특별 섭리라고 하는 것은 교회와 신자를 다스리는 행위를 가리켜서 특별 섭리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면들을 우리가 구분할 필요는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다시 말해서 각각의 목적들이 다 있겠지만 그러나 궁극적으로 그런 모든 목적들은 하나님이 최종적으로 원하시는 그런 목적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일반 세상에 지나는 모든 일들도 결국은 하나님이 최종적으로 원하시는 그 구원의 목적을 향해서 가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 창조 세계 전체에 대한 하나님의 보호와 통제, 하나님의 섭리가 교회나 신자에 대한 하나님의 이 보호와 통제보다 느슨하고 온전하지 못한 것처럼 이해하면 곤란하다는 것입니다. 특별하리란 이 말을 여러분들이 오해해서 교회와 신자는 좀 특별하게 살피시고 그 다음에 이 세상, 이 보편적인 세상은 대충 하나님이 그냥 이끌어 가신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그냥 일반 섭리 혹은 보편 섭리 혹은 특별 섭리라고 말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는 어느 것 하나도 대충 이끌어 가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관심의 대상 안에는 우리들도 있고 그리스도인 개개인도 있고 말할 것도 없지요. 그런데 그 안에는 또 무엇도 있는가? 하나님을 반역하는 반역 세력, 믿지 않는 불신자, 자연 전체, 이 모든 것들이 다 함께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신자의 삶의 자리가 이 세상과 동떨어진 어떤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신자들만 특별하게 살피시고 그 다음에 신자가 아닌 어떤 대상은 그냥 대충 살피시는 그런 분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하나도 없다는 것이죠. 심지어 누구도 사단도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 대상에 있을 수 있다는 것이지요. 물론 앞서 제가 말씀드린 바대로 신자와 교회를 향한 특별 섭리라는 차원에서 특별하는 말은 아니겠지만 하여튼 그 사단의 역할도 하나님께서 아주 세밀하게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욥기를 보면 잘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두 영역을 엄격하게 구분하기도 상당히 힘들어요. 그래서 서로 침투된단 말이죠. 신자의 삶의 자리가 일반 세속적인 그런 삶에서 단절 딱 하고 문 딱 닫고 그 다음에 이 신앙 영역으로 딱 들어오고 그 다음에 신앙 영역에 딱 있다가 문 딱 닫고 그 다음에 세속 영역으로 들어가고 그렇습니까? 뭐 그렇게 이렇게 나눌 수 있나요? 그렇지 않거든요. 이게 아주 긴밀하게 얽혀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명확하게 구분한다는 것도 사실은 또 어려운 일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주 안에 있고 따라서 하나님께서 이 우주 전체를 통제하지 않으면서 그리스도인들을 통제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신자들을 보살피는 것도 물론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세상 우주 만물도 대충 그냥 살피시는 그런 분은 아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신자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어떤 사소한 일도 하나님의 섭리의 범위를 벗어나는 일은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다 우리에게 관계되어 있는 것이지요. 아우구스투스 톱레디라고 하는 신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섭리는 때가 되면 그러한 존재들과 사건들에 대해 영원 전부터 잉태되어 있었던 바 그것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목적을 해산하게 하는 손이다 그랬습니다. 조금 어려운 말이죠. 영원 전부터 잉태되어 있었던 그 어떤 일이 실제로 태어나는 것, 해산하게 만드는 손과 같은 것이 하나님의 섭리라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잘 설명을 했지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의 예정과 예지의 범위 바깥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일어나는 일들 또 앞으로 일어날 모든 일들은 이미 영원전에 다 계획되어 있었던 일이라는 것이죠. 잉태되어 있었던 그 뱃속에 있었던 어떤 일인데 이제 이런 것들이 세상으로 드러나는 외부적인 모습으로 드러나는 이런 과정이 바로 섭리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섭리라고 하는 이 섭리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연결 교류가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적인 어떤 뜻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 그것이 첫 번째 고리예요. 두 번째는 변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작정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하나님의 능동적인 섭리라 할 수 있겠지요. 하나님의 그 주권적인 뜻, 그 다음에 하나님의 그 작정, 그것이 바로 섭리로, 외부적인 모습으로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거, 또 여러분들이 죽을 뻔하다가 살아나게 된 거, 이 모든 것들이 다 뭡니까? 다 하나님의 섭리죠. 결국 세상 만사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아름다운 셈에서 솟아났고, 그 다음에 그의 작정은 그 샘이 그 물이 흘러 들어가는 수로 길 그것을 표시했고 그 다음에 그의 섭리가 그 흐름을 인도한다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이 세상 만사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처음에는 어디에서부터 솟아났다고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샘에서 솟아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 뜻이라는 셈에서 솟아난 이것이 하나님의 작정이라고 하는 수로를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 길을 따라서 그 일이 되어지도록 만드는 과정이 섭니다. 이렇게 설명을 한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섭리는 모든 장소, 모든 대상에 광범위하게 미치는 것이죠. 하나님의 섭리의 대상은 모든 대상이고 하나님의 섭리의 장소는 어디 특별한 어떤 장소만 아니죠? 하나님의 섭리의 장소가 포함되지 않는 어떤 공간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 공간은 결코 있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포괄적으로 모든 것들을 이루어 가시면서도 그러면서 또 하나님께서 한 연약한 존재에 대해서도 또 하나님께서 특별한 어떤 일들을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일들을 행하신다는 것이죠. 우리는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많은 계획들을 함께 이루어 나가면 연약함 때문에 어떻게 돼요? 특별한 한 대상에 대해서 더 많은 관심을 갖지 못하지요. 그렇지요? 그 관심이 다른 데 옮겨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한 대상에 대한 특별한 관심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죠. 그 사실을 나타내는 말씀이 우리가 읽었던 마태복음 10장 29절부터 31절이었습니다.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사로연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다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을 일일이 살피시는데 그 살피실 때 마치 온 인류 중에 저 외에 여러분 외에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밖에 없는 것처럼 관심을 그렇게 가지고 계신다는 것이지요. 이게 참 놀라운 일이지요. 그것을 바로 마태복음 10장 29절에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 수많은 그런 어떤 그 존재들을 어떻게 그렇게 세밀하게 다 인도해 나가실까? 우리로서는 상상이 안 되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이 세상에 존재했던 인류가 도대체 숫자가 몇 명입니까? 그리고 참새가 도대체 몇 마리예요? 우리가 그런 것들을 따지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세상 만물을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개별적인 뜻대로 그렇게 인도해 나가시는가 우리가 도무지 생각할 수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여러분들 각자 한 사람 한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하나님의 섭리교를 이해하는 것은 얼마나 큰 은혜가 되고 또 우리가 신자로서의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또 알아가야 될 그런 매우 중요한 교리가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이 하나님의 섭리교리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되어지는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의 섭리라 이야기하면서도 이런 신앙 고백에 대한 자세한 이해가 없으므로 그저 때로는 웅면론주의자처럼 행하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의 삶 가운데 행하신 일들을 도무지 이해하지 못해서 믿음에서 떠나버리는 그런 일도 일어나게 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주님,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창조하신 세상을 어떻게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의 정하신 목적 가운데 이 세상을 인도해 가시는지 이 모든 것들을 잘 주목하여서 하나님의 거대한 뜻 가운데 비록 우리가 참으로 참 만물의 지키어도 같은 그런 연약한 존재이지만 그러나 우리를 특별하게 보시고 우리의 성 가운데 커다란 계획을 가지시고 여전히 행하시는 그런 분이신 것을 기억하므로 늘 하나님의 관심 가운데 있으므로 기뻐하며 감사하며 되어지는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해주셔서 늘 주의 뜻을 묻고 주의 뜻을 따라 살기로 소원하고 애쓰며 또한 주의 능력을 강구할 수 있는 저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